자, 우리 갈라디아 서를 보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양 앞으로 한 3주간 아니면 한 4주간 동안 갈라디아 서를 통해서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서신과는 약간 달리 갈라디아는 어떤 한 특정한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큰 우리의 개념으로 얘기하시면 도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역이 약간 좀 애매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 당시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갈라디아 지명이 써졌다고 해요. 원래 주전 3세기경에 프랑스, 지금의 프랑스의 고울이라고 하는 지방, 거기에 해당하는 고울 종족, 아니면 또 다른 이름으로는 갈리아라고 하는 부름을 받는 이 종족들이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그리스 이제 거쳐가지고 이주해 오게 되면서 정착한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원래 갈라디아였어요. 원래.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의 갈라디아죠. 여기에는 주요 성읍들이 안시라, 페사누스, 타비움 이런 도시들이 있었어요. 소아시아 중북부와 중동부 지역들이죠. 근데 이제 주전 25년경에 이 로마의 어떤 속령이 되면서 로마가 행정구역으로 갈라디아를 정해주면서 본래적인 의미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부분으로 포함시켜서 갈라디아라고 이제 이름한 거예요. 여기에 포함된 곳이 우리가 익숙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드베, 이게 이제 그 행정구역으로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지역은 이전에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로마가 행정구역을 정리하면서 이 넓은 곳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갈라디아라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지금 제 고향이 마산인데요. 창원하고 통합됐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창원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알고 있던 창원은 마산 옆에 이렇게 도시였는데 지금의 창원의 개념은 창원, 진해, 마산을 합쳐가지고 창원이라고 이름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원래 갈라디아라고 할 때는 이 고울 족속, 그러니까 갈리아 족속이 이주해와서 정착한 그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좁았던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였는데 요 의미가 원래 있었는데 로마가 이제 이렇게 장악하면서 행정구역으로 더 넓은 의미의 갈라디아로 이렇게 딱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은 같이 쓰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행정구역으로 창원 이렇게 하는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저같이 옛날을 그 경험했던 분들은 창원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갈라디아서라고 얘기할 때 대상이 누구냐?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의미의 갈라디아라고 얘기할 때 고울 족속이 정착해 있던 그 갈라디아 사람들 위한 글이라고 얘기할 때 요거는 이제 문서로 얘기하면 북갈라디아설 이렇게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행정구역 전체로 얘기했을 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남갈라디아에 해당하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남갈라디아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저작 시기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또고 조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남갈라디아라고 얘기할 때는 대상 자체가 바울이 세웠고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때도 사실 이렇게 갔었고 여러 이렇게 사역의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이 성경에는 원래 갈라디아 지역의 주요 도시인 안시라나, 페사누스, 타비움 이런 도시들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게 갈라디아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저기 안시라, 타비움, 페사누스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세웠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요걸 얘기하는 거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많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후자라고 얘기하면 기록 연대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보통은 지금 AD 57년, 58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게 되면 이게 거의 한 7, 8년, 심지어는 10년 정도 앞당겨지는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지는데 그게 AD 49년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총회가 1차와 2차 선교여행 사이에 있었거든요. 1차 선교여행 때 이방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예루살렘에서 정말 건의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사도행전 15장에 올라가서 건의하고 그것이 결정되고 이런 결정을 또 그 다음 통보하고 이렇다고 얘기할 때에 굉장히 빠른 시간, 한 AD 48년경에 갈라디아서가 써지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대부분 AD 33년 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면 15년 만에 썼다는 얘기죠. 그 말은 15년 안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도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의 주장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록연대의 어떤 부분들과 그 대상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연구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주장하는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갈라디아설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수긍이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가?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굉장히 논쟁적이고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갈라디아에 수많은 교인들이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자면. 거의 반역 수준까지 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의 유대주의 교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 활동을 한 겁니다. 율법 지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온건하게 그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라.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뭐 온건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더 급진적으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한 경우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율법 지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대하는 걸 볼 때 바울이 전한 복음서가 가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복음이 아니다. 저 진짜 복음 전한 사람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 이런 것과 두 번째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은 저 12명 아니냐. 그런데 왜 바울이 사도냐.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도권이 실제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인정하는 사도 12명이 이 공식적으로 볼 때는 그밖에 없으니까 바울은 자기 개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볼 때에 유대교의 유대주의 교사들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서 성경 보여주니까 전부 구약의 율법들이 있으니까요. 봐라, 안식일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희생제사 드리라고 하지 않았냐, 유월절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냐라고 들이대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많은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몇 명이 이렇게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거의 반역 수준까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기에 바울이 본인이 전한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고 정확한 복음이라고 하는 변호를 할 일어났던 이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다른 서신서에 많이 없는 개인적인 부분들까지 다 드러내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게 갈라디아 1장 11절부터 2장 14절까지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입장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지금 다른 복음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말고 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이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회귀하는 거잖아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극명한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제대로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타일러도 안 될 때 매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매 드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서입니다. 1장, 오늘은 갈라디아 1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배경이 이런 배경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딱 때리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것도 아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타입이 없어요. 왜 그러냐? 실제로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올바르지 않다. 거짓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라고 칭하는 저 바울 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 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은 저 12명밖에 없는데 지가 왜 사도라고 하느냐. 전 심지어는 사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비난에 거의 다 교회가 휩쓸려 갔을 때 그 있는 영혼들을 그냥 단순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변호를 통해서 본인이 전한 복음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로 믿어서 소수라도 건져내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메시지를 하면서 서두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이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은혜는 경건치 않은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과분한 친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뭘 하라라고 하는 요구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거저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며 이제 구원의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죄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형벌이 이미 치루어졌고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발견이 되면 비로소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복음을 짧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건지셨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모든 죄가 해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그 그리스도 역할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교회라고 얘기할 때 갈라디아 교회라고 얘기할 때 시작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지금 시작한 겁니다. 예. 물론 그 중에는 동의하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 저거 맞다. 이 정도의 어떤 동의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교회 안에 100% 다 구원받았을 리는 만무할 것이니까 말이죠. 믿었던가 아니면 동의하고 왔던가 여튼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서 다른 복음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 밖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얘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맞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심지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은밀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라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부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오셨는데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로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도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유사하게 다른 복음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지 않는 한,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완벽하다라고 믿지 않는 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느냐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는 둥, 11주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둥, 뭐 이렇게 담배 피면 지옥 간다는 둥, 술 마시면 지옥 간다는 둥, 험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11주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지키는 사람일수록 지옥 갈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진실로 믿으면 그렇게 행동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행동함으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런 행동에서 지옥 간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 모든 십자가와 부활에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뭔가 더해야지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아니면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천국 갈 수 있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복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딴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이상한 뭐 신비한 얘기를 듣고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듣고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기는 알고 믿고 있다고 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 성경 봐라 율법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지켜야지 지킬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봐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저 사도 바울 저 올바른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저 사람 사도의 자격도 없다. 저 사람 메시지할 능력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성경 드림이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벽하지 않구나. 이거 외에 뭔가 더해져야 되겠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빠져드는 순간부터 사실은 게임 끝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특별하게 어떤 표가 날 정도로 이상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속에 깊이 있게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모든 어떤 행위를 피하는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길을 거기에서 완벽하게 여셨습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것이 완벽하고 충분하다라고 믿는 것. 예,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가지고 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단이 여러 사람들 위해서 이용해서 다른 복음을 쏟아내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변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 좀 주목할 것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는 거짓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거짓을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이 선명한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율법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이런 일상의 순교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건 맞는 말이다. 그렇게 믿자. 근데 왜 굳이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자꾸 얘기하냐. 그렇게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냐. 아니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기 때문에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율법을 피하는 것 때문에 너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안 하면 안 되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율법이 폐하셨다고 하느냐. 그 얘기 안 하면 되지 않겠냐. 사람들이 협박도 했을 것이고 회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바른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1장 11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쭉 펼쳐나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복음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뉘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실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그리고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모든 의문들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본인이 했던 그 열심으로 이 그리스도를 또 기독교를 핍박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 이후에 아나니아가 도와줍니다. 물론 아나니아가 아나니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했지만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이 복음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전혀 타협함 없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진실로 그냥 적당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분의 어떤 중심이나 그 열정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로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멸했다. 이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슬람 사람들 중에는 급진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 시대입니다. 더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기 노예를 자기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배경이었다고 할 때에 그러니까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고 하는 유순하게 표현하지만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간증을 쭉 합니다. 내가 이런 놈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어머니 태부터 사실은 나를 택정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구원의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때부터 택정하셨구나. 그는 또한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하는 것을 덧붙임으로써 다메섹 도상에서 맞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총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놀라운 시각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드님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이것들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16절에 다시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나타내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 마음에 나타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나타나시기 위함이다. 이러한 나타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것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그 아들을 나타내셨구나. 이게 깨달아졌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게 주께서 직접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혈육하고 상관할 필요도 없고 의논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저기 사도들한테 가서 주님 나에게 나타나십니다 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개발은 베드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문도 지극히 개인적인 방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여러분 좀 성경에 보면 좀 중첩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얘기할 때 과거에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다윗보다 먼저 된 사울 왕이 있고요. 나중에 오래 수백 년 이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뀐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런 그 사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야고보도 그런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여러 인물이 많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야고보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가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특별히 세 명이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명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 요한은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제일 첫 순교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됩니다. 이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저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또 다른 야고보가 사도의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안 믿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크게 회심하면서 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 같은데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본인의 사도권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열두 사도와는 별개의 별개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도권을 허락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혈육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이 사도들하고도 어울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또 이방인의 사도로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으로 가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단순한 추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함으로 그동안 본인이 전했던 복음이 틀리지 않고 올바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다른 복음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소수라도 건져내기 위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변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른 복음 속에 빠져있는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통의 평범한 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보다 특별히 이상한 저 신천지 같은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예, 은근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외에 수많은 것을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는 다른 복음 가운데 빠져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비슷한 얘기입니다. 너무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들이밀고서 성경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일들이 부족하다. 완전치 못하다. 뭔가 더 해야 된다. 아니면 뭔가를 빼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잃어버려서 이 말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사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할 겁니다. 이 복음에 동의할 거고 또 적지 않은 숫자는 정말 이 복음을 믿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다름들이 조용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요. 예, 이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를 시작한 분들입니다. 예,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시작한 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교묘하게 그 복음을 놓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데에 쓸려갔다는 거죠. 더 미묘한 어떤 그런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높으신 위대하신 우리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완전함, 그 사역의 완전함을 조금이라도 흠집내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되겠고 이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더 깨닫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몸을 이루고 전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영역에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영향을 미치고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린 그렇게 깨닫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있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교묘하게 들어온 다른 복음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우리 앞에 완전히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깨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